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제4차 해관부 정상회의가 오늘 이틀째 회의를 끝으로 폐막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폐막 연설에서 세계 정상들을 향해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이번 해관부 정상회의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의 핵 공격 가능성과 북한의 핵무기 개발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북한의 위협을 논의하기 위해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났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별도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 등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시 주석은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북한 핵 문제와 다른 지역적 국제적 현안들에 대해 미국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낮 12시 45분쯤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미사일은 100여 킬로미터 안팎으로 비행해 처음에는 탄도미사일로 추정됐으나 레이더상에 나타난 궤적을 분석한 결과 지대공 미사일로 최종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해안부 정상회의에 맞춰 미사일을 쏜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에 대해 반발하는 무력 시위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지난달 3일 동해상으로 300mm 방사포 6발을 발사한 것을 시작으로 잇따라 발사체를 발사하며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터키와의 합의에 따라 오는 4일부터 그리스에 도착한 시리아 난민 등을 터키로 되돌려 보냅니다. 유럽연합 관리들은 선박을 이용해 그리스 섬에 머물고 있는 추가 이민자들을 터키로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난민들을 되돌려 보내는 대가로 터키에 3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고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과 유럽 비자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터키 당국은 되돌아온 시리아인들 가운데 난민들만을 선별해 다시 유럽연합에 정착할 수 있도록 보낼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인도네시아는 자국이 지배하는 남중국해 나투나 섬에 F-16 전투기를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아미자드 리아쿠드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은 어제 미국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는 남중국해를 감시하는 섬 지역에 대한 군사력 증강 차원이라며 활주로 개선과 새 항구 건설 등을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아쿠드 장관은 또 해병대와 공군 특수부대, 육군 대대 병력 외에 구축함 세대와 무인기, 새로운 레이더 시스템도 이번 배치에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달 자국 내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나포 과정에서 중국 해안 경비정과 충돌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리아쿠드 장관은 나툰다 등 원거리 섬 지역에 징병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은 미얀마의 민주화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새 민간 정부에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100일간의 시간을 부여했습니다. 전임 테인세인 대통령 정부는 퇴진을 앞두고 지난달 29일 라카인주에 단행했던 4년간의 국가 비상사태를 해제했습니다. 이 지역의 로힝야족은 현재 미얀마 국적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심한 박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로힝야족은 미얀마 내에서 자유로운 여행이 불가능하고 정부 허가 없이 결혼이나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데다 고등교육을 받을 수 없고 불교 극단주의자들로 인한 지속적인 폭력 위협에 노출돼 있습니다. 인도 경찰은 고가도로 붕괴 사고와 관련해 건축업체 관리 5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인도 동부 콜카타시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로 지금까지 적어도 23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해당 건축업체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밤샘 구조작업이 계속된 가운데 인도 재난당국은 현재 시신 발굴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는 고가도로 공사 중 콘크리트를 들이붓는 과정에서 상판 100m 구간 구조물이 사람들로 붐비는 아래 공간으로 붕괴되면서 발생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북한이 1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한국 합동 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미, 한일 3개국 정상들이 워싱턴에서 만나 대북 공조와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We are united in our efforts to deter and defend against North Korean provocations.
시진핑 중국 주석은 미, 한 정상과의 회담에서 대북 제재 이행을 다짐하면서 대북 대화도 강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점차 흐려져 오후에 북서쪽 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1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는 6도에서 19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늘 또다시 동해상으로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방사포에 이어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다양한 미사일로 다차원적 공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이 1일 낮 12시 45분쯤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선덕 지역은 강원도 원산에서 북쪽으로 약 60km 떨어진 곳입니다. 북한의 이번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9일 강원도 원산에서 양강도 내륙으로 300mm 신형 방사포를 발사한 지 불과 나흘 만입니다. 북한은 SA 계열과 KN-06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1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해 처음에는 탄도미사일로 추정됐지만 레이더상에 나타난 궤적을 분석한 결과 지대공 미사일로 최종 분석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방사포와 지대공 미사일 등 여러 형태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건 이제 이 미사일에 핵탄두만 얹으면 다양하게 공격할 수 있다는 걸 과시하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영태 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거리, 중거리, 뭐 장거리까지도 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상도 바다 쪽으로 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공중을 향해서도 쏠 수도 있고 또 지대지로 쏠 수도 있고 전방위의 포 공격, 미사일 공격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이제 우리를 위협한다 이랬는데.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이호령 박사는 북한이 김정은 체제 들어 장사포 능력을 계속 향상시키고 있다면서 한국군의 방어체계 집중에 맞춰 방어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정책을 고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종류별로 모든 능력을 다 파악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사일 어느 한 종류만 집중해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거를 다차원적으로 지금 다 능력이 이렇게 향상됐다라는 걸 보여주고자 하는 거라고 보겠습니다.
이 박사는 아울러 북한이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건 우세한 한국 공군 전투력에 대항하겠다는 뜻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지난달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해안보 정상회의에 맞춰 미사일을 발사한 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한 무력 시위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의 설명입니다.
해안보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있는 시점, 특히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주요 정상들의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의 자신들의 입장을 표현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발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해안보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 정상들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과 대북 공조 방침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로써 올해 들어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이번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모두 6차례, 총 17발에 이릅니다. 한국합참은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핵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한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정상이 북한의 도발 위협에 맞서 공조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권 개선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31일 핵안보 정상회의가 열리는 워싱턴 컨벤션 센터에서 별도로 3국 정상회의를 가진 뒤 언론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세 정상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방어하는 노력에 단합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united in our efforts to deter and defend against North Korean provocations.
오바마 대통령은 미한일 세 나라의 안보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며 북한 정권의 도전에 함께 맞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한일 3국 협력이 북한의 위협과 핵활동에 따른 잠재적인 확산을 억제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핵심이라며 세 나라의 공조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모든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 제재를 적극 이행해야 북한의 핵활동과 탄도미사일을 억제할 수 있다는데 세 정상이 뜻을 같이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And we also recognize that it is important to the entire international community to vigilantly enforce.
또 세 정상이 앞으로 수주에서 몇 달 동안 한반도의 비핵화, 영내 평화와 안정 회복을 고취하기 위해 어떤 단합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런 노력들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민생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는 희망도 나타냈습니다.
Hopefully promoting the kind of opportunities and prosperity for North Korea.
세 나라의 비핵화와 평화 안정 노력이 북한에서 인권 침해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기회와 번영을 촉진할 수 있길 바란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세 정상이 북한 주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북한의 인권 개선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가 인류 보편적 가치의 문제이자 한반도 모든 주민의 인간다운 삶과 연관이 된 만큼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한미일 3국이 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면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 이행뿐 아니라 서로 각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 이행을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전례 없이 강력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가 채택된 만큼 이제 중요한 것은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 나감으로써 북한이 핵포기 없이는 생존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미일 두 정상과 함께 북한의 도발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북한 정권이 또다시 도발을 감행한다면 북한은 더욱 강력한 제재와 고립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진전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3국 공조 강화와 더불어 안보 분야에 대한 한일 간의 협력 강화가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과 박 대통령이 지지와 공감을 표명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습니다. 세 정상의 이번 회담은 지난 2014년 3차 핵안보 정상회의가 열렸던 네덜란드 헤이그에 이어서 2년 만에 열린 겁니다. 세 정상은 이날 북한 문제 외에도 공동가치와 국제규범의 이행, 다양한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릭 슐츠 백악관 수석 부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세 정상이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눴으며 3국 공조를 안보 분야뿐 아니라 기후변화, 국제보건 등 다른 국제 현안에서도 더욱 강화키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미중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도발 위협 대응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방안 등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도 아베 총리와 별도로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이날 오후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뷰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각각 별도로 만나 북핵 문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시 주석은 전면적인 대북 제재 이행을 약속하는 한편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31일 오후 워싱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회담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자신과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we're going to discuss how we can discourage action like nuclear and missile tests that escalate tensions and.
오바마 대통령은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 의무를 위반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등 도발적 행동을 어떻게 저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시 주석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미국과 중국이 북핵 문제에 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이날 회담에서 모든 관련국들이 유엔 대북 제재를 전면적으로 엄격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관련국들의 영내 긴장을 조성할 수 있는 어떤 수사나 행동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 주석은 특히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확고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와 함께 중국은 미국이 한국에 미사일 방어체제를 배치하는 데 단호히 반대한다며 사드 배치가 중국의 국가안보와 동북아 전략적 균형에 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 주석이 사드 문제를 놓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오바마 대통령에 이어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 등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양국 정부 출범 후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상호 존중과 신뢰라는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여러 방면에서 안정적으로 발전해온 점을 평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도발은 한중 간 협력이 한반도는 물론 지역 평화와 안정 확보에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확보와 비핵화 실현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시 주석은 박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촉구했다고 신화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대화를 재개하는 건설적인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각국 정상 업무 만찬에서 북한이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면서 국제사회 노력에 정면 도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초 국제사회 거듭된 경고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네 번째 핵실험을 감행했고 오직 김정은 정권의 유지를 위해 핵 비확산, 핵 안보, 원자력 안전에 관한 모든 국제 규범을 무시하면서 20년 넘게 무기급 핵물질 생산과 축적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생각과 행동을 바꿔 비핵화의 길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에 단호하고 일치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 당국이 페이스북과 트위터, 유튜브, 한국의 미디어 웹사이트, 그리고 미국의 소리 웹사이트를 공식 차단했다고 AP통신이 오늘 평양발로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주 들어 북한 최신청은 이동통신사인 고려링크를 통해 차단 사실을 공지했습니다. 최신청은 공지문에서 반북한적인 가짜 선전 웹사이트와 성인용 웹사이트가 차단된다며 페이스북과 한국 사이트, 미국의 소리 웹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거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러시아 타스통신은 지난해 9월 북한 당국이 외국인들에게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의 사이트 접촉을 차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한 달 전부터 한국을 향해 인공위성 위치 정보, 즉 GPS 교란 전파를 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 사회의 불안감을 조장하려는 도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지난달부터 한국의 수도권 일대로 인공위성 위치 정보, 즉 GPS 교란 전파를 발사하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달 31일엔 교란 전파의 출력을 최대로 높여 시험 수준을 넘어 사실상 GPS 교란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같은 행위를 도발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GPS 교란 행위 자체가 도발입니다. 북한은 이런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보다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 자신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국 국방부도 대북 경고 성명을 내고 북한의 GPS 교란 행위가 정전협정과 국제전기통신연합 규정 등을 위반한 도발 행위라고 규탄하면서 북한이 GPS 공격을 계속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GPS 교란 전파를 쏘는 장소로 북방 한계선 북방에 해주와 연안, 평강, 그리고 금강 등 네 곳으로 파악했습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까지 북한의 전파 교란으로 군 시설 피해나 작전상 제한 사항이 생긴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동해와 서해에서 조업하는 한국 측 어선과 여객선, 상선 등은 북한의 GPS 전파 교란으로 운항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서해 연평도와 동해 속초 그리고 주문진 인근 해역에서 1일 오전까지 선박 280여 척의 항해 장치가 오작동을 일으켰습니다. 직접적인 선박 피해는 없었지만 상당수 어선들이 조업을 일시 중단하거나 일찍 귀항하기도 했습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미한연합훈련 기간 동안 북한의 다양한 도발을 예상했고 GPS 교란도 예상한 도발 유형 가운데 하나였다며 한국 사회에 긴장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는 북한의 이런 도발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그런 GPS 교란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그 심리적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비용으로 또 효과적으로 북한이 좀 사회를 좀 교란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수단으로서 GPS 교란이 북한 입장에서는 유용할 수가 있죠.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는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와 미한연합훈련이 진행 중인 가운데 북한이 저강도 도발을 통해 국제사회의 압박에 반발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군사적인 부분에 오히려 타격을 주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많은 그 정밀 타격 자산들이 GPS로 유도되는 타격 자산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이러한 그 첨단 정밀 타격 무기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신호라고 보여집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현재 차량 형태의 10여 종의 GPS 교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특히 북한의 GPS 전파 교란 가능 거리가 100km 이상으로 확장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에서 가까운 해주에서 교란 전파를 쏠 경우 서울과 수도권까지 영향권에 들어간다는 설명입니다. 한국군은 북한의 교란 행위에 맞서 군 GPS 전파 교란반을 편성해 대응 전파 발사와 피해 예방 조치 등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GPS 교란 전파를 원천 차단하는 장비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국군은 이에 따라 교란 전파 차단 기술인 항재밍 기술을 개발 중이고 장기적으로는 2022년까지 전력화하는 5기의 군사 위성을 통해 독자적인 GPS를 갖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0년 8월과 2011년 3월 그리고 2012년 5월에도 교란 전파를 한국 쪽으로 발사해 일부 군 장비와 민간 항공기 등에 일시적인 수신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의 해외 주재 대사관이나 북한 외교관들이 공식 이메일 계정으로 야후나 한메일 같은 사설 계정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메일로 통신을 할 일이 비교적 적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사설 이메일 계정 이용은 잠재적인 보안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고 컴퓨터 전문가는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알파벳 12개로 조합된 브라질 주재 북한 대사관의 이메일 주소는 골뱅이 뒷자리의 도메인이 hotmail.com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기관을 나타내는 도메인 주소 gov나 go 등이 붙은 국가 차원의 공식 이메일을 내세우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이메일 계정을 대사관의 공식 연락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BOA가 각국 외교부와 민간 웹사이트 등을 통해 북한 대사관과 국제기구에서 활동하는 북한 외교관들의 공식 이메일 주소를 확인한 결과 핫메일과 야후메일, 지메일을 포함해 해당 지역의 포털 사이트나 통신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이메일 계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인도와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7개 국가 주재 북한 대사관은 야후 이메일을 사용하며 브라질과 이탈리아, 페루 등 4개 국가에선 핫메일, 스페인 등 두 곳에선 지메일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현지 통신사나 포털의 이메일을 이용하는 대사관은 13곳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주소들은 도메인 앞부분에 북한을 나타내는 DPRK나 고려의 영문명인 KORYO가 포함돼 북한이 이용하고 있는 계정임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베를린 주재 독일 대사관 정도가 공식 주소와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소를 이용하고 있었지만 현재 해당 도메인은 중단된 상태로 나타나 이메일 계정이 유효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의 외교관들 역시 공식 이메일 계정 없이 사설 계정을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수였습니다. 가령 유엔사나 국제해사기구가 공개한 북한 측 실무진 이메일 주소는 8명 중 7명이 지메일과 야후메일, 핫메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해외 주재 각국 외교관들이 사설 이메일을 이용하는 경우는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업무 등을 처리할 땐 통상 외교부와 연계된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고 웹사이트 등 공개된 곳에 게재할 때도 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신리은행을 통해 국가 차원의 이메일 서비스를 실시한 적이 있지만 현재 이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는 외교관은 전혀 없고 신리은행 웹사이트 역시 운영이 중단된 듯 접속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전문 인터넷 매체인 노스코리아 테크를 운영하는 컴퓨터 전문가 마틴 윌리엄스 씨는 북한 대사관이나 외교관들이 국가 차원의 공식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지 않는 건 북한 정부가 이메일을 중요 통신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he North Korean government doesn't have a very large number of diplomatic outposts around the world.
해외에 파견돼 있는 외교관이 적고 북한 내 업무에서 이메일이 차지하는 비율도 적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해외 주재 외교관들과의 업무 연락 시 팩스 등을 이용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까지만 해도 암호화된 무전기 시스템을 이용했다고 윌리엄스 씨는 말했습니다. 또 국가 차원의 이메일 구축과 유지에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비자 발급이나 민원 업무로 바쁜 해외의 다른 나라들과 달리 북한 대사관은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설 이메일 계정이라는 간단한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개인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는 건 잠재적인 보안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윌리엄스 씨는 지적했습니다.
One of the potential problems with using something like Gmail or Hotmail is that it is an email system that runs through.
윌리엄스 씨는 해외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면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이메일에 침입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에 노출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의 핵심 부문인 식량과 에너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다만 제재가 지속될 경우 2010년 이후 제한적이나마 개선되어 온 북한 경제가 다시 후퇴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대북 제재 성패가 중국의 제재 강도와 지속기간, 그리고 북한 경제 내구성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경제 핵심 부문이자 주민 생존과 직결된 식량의 경우 대외 의존도가 낮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제재에 따른 영향이 다른 부문에 비해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2014년 북한의 총 식량 공급량 가운데 자체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90%가 넘습니다. 지난해 식량 생산량이 다소 줄긴 했지만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 국제사회로부터 곡물 수입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쌀값이 안정세를 보인 것도 북한의 자체 식량 생산이 늘어난 데다는 겁니다.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입니다.
김정은 정권 들어오고 나서 농업 분야에 그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제한된 자원이지만 자원을 거기다가 많이 배분을 한 거죠. 뭐 가뭄 같은 데 했을 적에 아주 주민들 총동원시켜가지고 인력 공급을 많이 한다든지 농자재 공급을 갖다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그거는 주로 수입을 통해서 많이 하는 거지만은 농비료라든지 이런 그 연료라든지 이런 걸 갖다 우선적으로 다른 분야보다 농업 분야에 우선 배분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친 거죠.
북한의 식량 생산이 늘어난 데는 자체 비료 증산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국의 산업연구원은 2011년 이후 북한의 비료 수입이 크게 줄었음에도 북한이 여전히 농업을 가장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흥남비료연합기업소와 남은청년화학연합기업소 등 북한의 대형 화학설비의 비료 생산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한국은행 역시 북한의 비료 생산이 2010년 46만 톤에서 2014년 50만 톤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올해의 경우 지난해 가뭄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식량 생산량이 준데다 제재 국면에서 국제사회의 지원과 곡물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식량 사정이 과거보다는 나빠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태진 북한 동부가 연구원장입니다.
작년 가을 작황이 아무래도 그전에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작년도에 또 식량 수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아마 식량 재고가 전해보다 작년에 비해서는 재고가 많이 줄었을 테고 외환 사정이 올해 그렇게 아마 능력하지는 못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이 아무래도 올해는 제재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만 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에너지 부문의 경우 이번 대북 제재에서 원유 공급 중단 조치가 빠짐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제재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제재가 철저히 이행될 경우 장기적으로 북한의 에너지 수급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 한국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한국의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북한의 석유 소비량은 한국의 0.7% 수준인 73만 TOE에 불과합니다. 이는 수송용이나 군수용 등과 같이 필수적인 이용 분야에만 석유를 공급하고 그 밖의 부문에는 석유 소비를 제한하는 북한 당국의 정책 기조에 따른 겁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에서 비공식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주민들의 구매력이 향상됨에 따라 각급 기관이나 기업소에 배급된 석유가 대량으로 시장에 불법 유출되거나 다양한 비공식 루트를 통해 시장으로 공급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의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14년 공식 루트를 통해 53만 톤의 원유와 20만 톤의 석유 제품을 수입했습니다. 또 서해안과 동해안 내륙 국경 도시 등 비공식 루트를 통해서도 3에서 5만 톤가량의 석유를 수입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재 조치로 북한에 대한 항공유 공급이 금지되면서 시장으로 불법 유출되던 항공유 공급이 줄고 북한의 화물 검색과 선박 대여 금지 조치로 중국의 선박을 이용해 불법 수입하던 석유가 차단됨으로써 북한 시장의 석유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한국의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이는 공식 석유 공급 부문에서 비공식 시장으로의 불법적인 석유 유출 증가로 이어져 수송과 군수 부문의 기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의 김경술 선임연구위원입니다.
가장 타격이 심한 부분은 민수용이라고 일반 가정에서 사 쓰는 석유들 있잖아요. 항공유 유출이 없어져서 민수시장에 영향을 받고 또 나우카 연유가 중단돼서 공급이 줄고 영향을 받게 돼서 석유 수급에는 제법 영향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석유 시장의 가격, 석유 가격이 높아지면 그 유출량이 더 늘어날 거라고. 더 늘어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산업 부분이나 수송 부분이나 자기들이 써야 될 용도의 석유를 더 못 쓰게 돼서 산업 자체의 경쟁력이 영향을 받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북 제재로 인해 수출이 중단된 석탄이 내수로 전환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북한 내 석탄 수급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판매처가 많지 않은 데다 내수용 석탄 가격 하락에 따른 경영난 등으로 북한 내 석탄 산업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의 사체 실험 직후 중국 단둥을 방문하고 돌아온 경상대 정은희 교수입니다.
북한 주민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본다면 이거는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수출이 너무 증대해서 무연탄 가격이 폭등해서 북한 주민들이 비싸게 무연탄을 이제 구입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무역이 증가하면서 외화거리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이런 외화거리 회사들이 수출길이 막히니까 노동자들 배급을 충분히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식량도 이제 배급을 못 주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한국의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가 지속될 경우 외화 부족으로 수입이 줄어 물자 부족과 그에 따른 물가 상승이 발생하는 등 북한 경제 전반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연구원 이석기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무역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북한 시장 경제가 위축이 되고 그러면 시장 경제하고 맞물려서 돌아가던 국인 기업들도 영향을 받고 해서 중국 정부 약속하는 수준의 제재가 2, 3년 지속되면 북한 경제는 상당한 타격을 받고 그 타격이 결국은 주민 생활, 그중에서 어떤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주민들의 영향을 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북한 경제가 외연적으로는 뭐 무너지진 않겠지만은 2010년대에 따른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이영훈 SK 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제재 국면에서 시장의 불안이 확산되면서 사재기 등으로 인해 식량 가격이 오를 수 있다며 중국 정부가 제재를 강력히 이행할 경우 2010년 이전 수준으로 북한 경제가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뷰이 뉴스 김은지입니다.
중국 지린성 허릉시에 들어설 국가급 변경경제합작구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린성 정부는 올해 이 경제합작구 건설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지린성의 옌벤 조선족 자치주에서 발행되는 연변 일보는 31일 허룽 변경 경제합작구 단지 건설을 위해 3월 초부터 현지에서 정식으로 토지 수용 작업이 시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린성 당국은 1차로 토지 1.41평방킬로미터를 수용하며 올해 10월 말까지 토지 수용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국가급 변경 경제 합작구가 들어서는 허룽시는 행정구역상 지린성 옌벤 조선족 자치주에 속해 있고 함경북도 무산과 국경을 사이에 두고 마주해 있습니다. 특히 허룽시는 추정 매장량이 막대한 것으로 알려진 무산 철광에서 나오는 철광석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주요 통로입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해 허룽시에 변경 경제합작구를 건설하는 방안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현재 북한 접경도시 중에서는 랴오닝성 단둥시와 지린성 훈춘시 등 두 곳에 국가급 변경 경제합작구가 있습니다. 지린성 발표에 따르면 허룽 경제합작구는 허룽시 남쪽 두만강변에 있는 님핑 지역에 조성되며 초기 조성 면적이 4평방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지린성과 허룽시 당국은 이 경제합작구를 총 10평방킬로미터 규모로 키울 예정입니다. 지린성 당국은 새로 조성될 경제합작구에서 철강 기계 전자, 국제 보세물류 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지린성 정부는 최근 열린 2016년 사업 보고회에서 허룽 경제협력구 건설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 주변 교통기반시설 건설을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남핑과 허룽을 잇는 철로가 완성됐고 남핑 구역과 무산을 연결하는 철로도 장기 추진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지린성과 허룽시 정부는 새 경제 합작구를 통해 주변국들의 경제 협력과 무역을 활성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을 특색 있게 발전시킨다는 구상입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 주민 10명 중 8명은 피임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로 여성들이 자궁 내 장치 시술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UN 인구기금 UNFPA는 최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2014년 현재 북한 주민의 피임 실천율이 78.1%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10년 피임 실천율이 71.3%로 조사됐던 것에 비해 6.8%포인트 증가한 규모입니다. UN 인구기금은 지난 2014년 북한중앙통계국과 공동으로 실시한 경제사회인구보건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설문조사는 북한 11개 도내 1만 3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각 도에서 평균 1,250가구가 참여했습니다. 조사 결과 북한 주민의 74%는 피임 방법으로 여성들이 자궁 내 피임 장치를 삽입하는 시술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흔히 루프로 불리는 자궁 내 장치 IUD는 플라스틱이나 구리로 만든 작은 고리를 자궁 안에 삽입하는 피임법입니다. 자궁 내 장치를 이용한 피임 실천율은 지난 2010년 61.5%에 비해 무려 12.5%포인트나 증가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피임 실천율이 높아졌다고 해서 북한 여성들이 피임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남희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북한은
그게 비싸고 수입품은 더 비싸고 해가지고 한번 끼면 이렇게 또 끼고 있거든요. 누적되는 거죠. 누적된 성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74% 개념이지 정말 핌이다라고 설명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자궁내 장치를 2, 3년에 한 번씩 바꿔야 하는데 북한 여성들은 상황이 어렵다 보니 평생 교체하지 못해 피임을 하고 있는 여성 비율이 높게 나왔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탈북 여성으로 한국의 대북 매체에서 기자로 일하는 설송아 씨도 VOA에 북한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피임 도구인 콘돔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으며 많은 여성들이 암시장에서 불법 피임 시술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난간 쓰는 뭐 간부들이나 할까요? 콘돔이라는 이 말 자체를 잘 몰라요, 거기는. 이 말을 아는 사람이 북한 주민 지금 몇 명 있을까요? 다 암시장에서 피임한 거예요. 이건 50%는 아마 그렇게 됐고 아마 나머지 20, 30%는 지금 50대, 60대는 옛날 기존에 병원에서 피임했던 그 루프했던 거 한 10년, 20년째 타고 있죠, 지금 다.
난관술은 북한에서 받기 매우 어렵고 콘돔도 구하기 어려워 대부분 여성들이 불법으로 자궁내 장치 삽입술을 받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2014년 현재 북한에서 난관 수술을 통해 피임을 하고 있다는 비율은 2.2%, 자연피임법 1.6%, 지뢰사정법 등 기타 방법을 통해 피임을 하는 비율은 0.3%에 그쳤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같은 기간 한국 국민 4명 가운데 1명인 23.7%가 피임법으로 콘돔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밖에 지뢰사정 등 기타가 17.9%, 정관수술 16.7%, 자궁내 장치 10.5%, 난관수술 5.7%, 경구피임약 2.4% 순이었습니다. 설송아 씨는 북한 당국이 피임시술을 금지하고 있어 여성들이 불법으로 피임시술을 받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시술 후 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해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는 이게 위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암시장에 가서 하려면 돈이 비싸고 그러니까 그 15년, 20년 전에 한 걸 그대로 다 가지고 있다고요. 창가 질병이 많이 나오고 그 원인이죠. 아, 허리 아프고.
설송아 씨는 이런 문제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성문화가 서구화, 자유화되고 있고 여성들은 아이를 많이 낳으려고 하지 않아 불법 피임 시술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2014년 북한의 출산율은 1.9명이었고 도시 출산율은 1.8명으로 농촌 지역에 비해 0.2명 낮았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의 출산율은 1.21명으로 조사됐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의 전통 놀이와 구스로 통일을 기원하는 공연이 서울에서 열립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제 같이 공연을 앞두고 소리꾼들의 연습이 한창인데요. 이곳은 서울 장충동에 있는 국립극장입니다. 4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2016 통일기원 굿 회원상생 굿바람 신바람 공연이 열리는데요. 서울 곳에서 파생된 노랫가락과 창부타령을 중심으로 가무악을 두루 아우르는 공연입니다. 특히 굿과 노래로 통일을 기원한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는데요. 공연의 총예술감독을 맡은 이호연 사단법인 한국의 소리숨 이사장입니다.
저희 소리가 무속에서 이렇게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뭐 노랫가락 창부타령이라든가 그래서 아 우리 이게 굿이 뭐 이렇게 그 미신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우리도 이렇게 예술적으로 이렇게 무대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번에 이제 무대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을 기원하는 굿바람 신바람 이렇게 가져봤어요. 그리고 또 통일이 돼야 되고 또 우리나라도 또 이렇게 잘 돼야 되잖아요. 또 그쪽 계시는 분들이나 여기 또 우리 이쪽에 계시는 분들 또 그 뭐 그 형제간 부모 그런 그 아픔이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 눈물이 나죠. 그래서 모든 분들이 통일 해야지 그게 기가 모아져서 그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러면 자꾸 우리도 통일을 위한 공연을 하자 시도를 하고 있어요.
이 공연은 무가에서 발전된 민속춤과 민요를 융합해 재구성했습니다. 구세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한양구세는 열두거리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대감거리는 열두거리 중에 한 놀인데요. 대감거리를 무대에 올리게 된 경기민요 57호 이수자 김점순 씨와 최은호 씨입니다.
대감거리 그 역을 맡고 있습니다. 예. 이 뭐 이 구슬 보심으로써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이렇게 웃음을 웃어가면서 지금 많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오셔서 공감대를 이루시면서 재미있게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감거리는 그야말로 굿 중에는 가장 그 애드립도 많이 들어가고 네. 그 객석하고 지금... 공유할 수 있는 재담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꽃 중에 꽃이에요. 통일기원 해원 상생해가지고 어쨌든 이번 공연은 국가의 어떤 안위를 또 우리가 부일고 국가 국태민안 하라고 그렇게 좋은 일만 많이 있으라고 상생하는 그런 뜻으로 구슬을 준비한 거예요. 이렇게 저기 보면 끈이 있어요.
소원지.
소원지를 이렇게 달아놓을 거예요. 거. 그래서 한지를 해놓으면 거기다 소원 적어서 생월생시 적어서 소원 적어가지고 꼬여서 이렇게 끼워놓으시면 맨 마지막에 그 무대에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춤도 추고 또 객석에서 같이 공감하는 분들 올라오셔서 춤도 같이 함께 춰주시고 그러면서 마무리를 질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어떤 면에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마음은 항상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전통 국악인들이 주축이 돼 구성된 소리꾼 숨팀뿐 아니라 박경란 교수가 이끄는 무용팀 그리고 광개토 사물팀과 서울 세남구투에서도 함께 나와 공연을 하게 됩니다. 세남굿은 전국적으로 전승되는 망자 천도굿인데요. 세남굿을 함께하게 된 송수경 씨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해야죠. 이거는 통일이 잘 돼야 되고 나라가 잘 기운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절대 한 번도 남의 가슴 아프게 하면 안 된다는 거.
통일을 기원합니다.
무가를 부르는 양식 중에 하나인 만수바지는 주로 중부 이북지방에서 무가를 창할 때 보이는 방식인데요. 무당의 무가를 받아 함께 부르는 답창을 뜻합니다. 이해솔 씨입니다.
만수바지는 이제 또 여럿이서 한쪽에서 만신모문주 그러면 또 한쪽에서 또 만신모문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예, 우리 예술인들이 다 모두들 통일을 기원하는 뜻에서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이호연 이사장은 지난해 8월 대한민국 통일 아리랑 대축제를 개최한 바 있고요. 이번 신바람, 굿바람을 거쳐 이후에도 통일을 기원하는 의미의 공연을 계속해서 열 계획입니다.
작년부터 통일을 기원하는 통일 아리랑부터 제가 시도를 해서 저는 통일을 주제로 한 그런 공연을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앞으로 이제 통일이 돼야지 우리 예술도 더 깊이가 있고 활발하게 많이 자유롭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예술인이기 때문에 그쪽에 그 예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참 잘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저희가 또 그쪽에 그 국악하시고 예술 하시는 분들의 그 좋은 거를 배우고 싶고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아쉬워요. 세계적으로 안 가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거기만 못 가는 거잖아요.
2016 통일기원 구태원 상생, 굿바람, 신바람은 4월 2일부터 3일까지 서울 국립극장 다로룸극장에서 열립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이 시각 한국에서는 환하게 불을 켜고 사람들의 함성을 만들어내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프로야구 개막전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서울통신 오늘은 야구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 저녁에 퇴근을 하고 학교나 일을 마치고 야구장으로 향한 한국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겨우 내내 기다렸던 프로야구 경기가 오늘부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고향 출신 구단이라든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을 대표하는 구단을 응원하는 사람들, 각 지역의 야구장에서 또 텔레비전 앞에서 좋아하는 선수들을 응원하면서 앞으로 7달 동안 열띤 응원전을 펼치는 그날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네, 한국에도 이제 프로야구 구단이 꽤 많지요?
아, 그렇습니다. 이 한국의 프로야구가 시작된 것이 1982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 6개 구단이 있었는데 지금은 10개 구단으로 커졌습니다.
네.
그 서울을 연고지로 하는 구단이 3개 있습니다. 뭐 LG 트윈스, 넥센 히어로즈, 두산 베어즈 뭐 이런 구단의 이름이 있고요. 대구는 뭐 역사적으로 계속 삼성 라이온즈, 부산은 롯데 자이언츠, 광주는 기아 타이거즈 등 각 지역을 연구로 하는 기업형 10개 구단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승팀은 두산 베어즈라는 팀이고요. 2위인 삼성 라이온즈와의 개막전 경기가 이 시각 대구 라이온즈 파크 구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경기장 시설도 많이 달라졌지요. 한국에서 첫 야구 돔 구장이 문을 열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완공돼서 몇 차례 시범 경기를 치렀던 서울 고척동에 있는 고척 스카이 돔 구장입니다. 한국 사람들도 뭐 미국 프로야구라든지 일본 프로야구를 보면서 왜 한국에는 날씨에 상관없이 야구를 좀 즐길 수 있는 전용 돔 구장이 없을까 부러워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지난해 완공된 이 16,000여 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최신식 돔 구장이 지금 그 서울에 열린 겁니다. 오늘 부산 연구의 롯데 자이언츠, 서울 연구의 넥센 히어로즈가 경기를 펼치고 있고요. 올해 한국 프로야구는 800만 관중을 모으겠다 이런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야구인 만큼 개막전에 시구를 하는 사람들도 아주 유명한 사람들인데요.
네.
공식 개막 경기가 열린 대구 라이언즈 파크에서는 뭐 세계 피겨 여왕이라고 불리는 김연아 선수가 오늘 그 시구를 했고요.
네.
고척 스카이돔에서는 서울시의 그 대표 행정가죠 박원순 시장이 시구를 하는 등 스타 시구자들이 올해 프로야구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담배 과게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강조하는 경고 그림을 사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담배값 올리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가 높다고 하는데 어떤 그림인가요?
네, 폐암 수술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후두암 환자의 모습, 구강암, 심장 질환, 뇌졸중 등 건강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이런 그 경고 그림입니다. 또 신생아 사망이라든지 기형아 출산, 성기능 장애, 가족의 걱정 등 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강조하는 상징적인 내용의 경고 그림들입니다.
듣기만 해도 끔찍한 느낌이 드는 경고 그림인 것 같은데 앞으로는 흡연자들이 담배를 사거나 꺼낼 때마다 꼭 그 경고 그림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담배곽 옆면에 뭐 지나친 흡연이 건강과 가족의 행복을 해칠 수 있다 이런 경고문을 넣어놨는데요. 지난해 그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서 두 번째 단계인 담배값 올리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는 세 번째 금연 정책으로 그 경고 그림을 넣게 된 건데요. 한국의 19살 이상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43.1%랍니다. 예, 한국은 2020년까지 29%대로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전체적인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네.
이런 세 가지 금연 정책, 전방위적인 아주 강력한 금연 정책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아까 한국 그 성인 남성의 43.1%가 담배를 피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 네. 이것은 2003년도에 49.4%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진 겁니다. 한 7% 정도가 낮아졌는데요.
네.
그 OECD 34개 회원국의 평균이 29%랍니다. 한국은 그 OECD의 평균치까지 내려가기 위해서 더 많은 금연 정책을 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됐었습니다. 어제 한국 정부가 전문가들이 선정한 10개 경고 그림 시안을 공개했고요. 오는 12월 23일부터 한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배 앞 뒷면에 50% 크기의 경고 그림 경고문을 삽입하도록 했다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경고 그림 재정위원회 문창진 위원장입니다.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흡연율을 낮추는데 이번 경고 그림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 담배 규제 기본 협약의 의무 조항도 지킬 수 있게 되어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담배 경고 그림을 도입한 후에 흡연율이 많이 낮아졌다는 것 각국마다 공통점이 있기는 한데요. 한국에서도 그런 효과가 나타날지는 내년이 돼야 알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세계 80개국에서 이미 그 경고 그림이 도입됐고 큰 효과를 보고 있다. 한국에도 좀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는 세계 101개 나라가 그 경고 그림을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이 한국의 전문가들은 더 많은 효과를 위해서 경고 그림과 문구의 비중을 80% 이상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담배 사는 것을 질병을 구입하는 행위와 같다는 의미의 금연 광고를 제작해서 방송을 했는데요. 담배 상인들이 이 광고에 대해서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를 했다. 이런 내용의 소송을 냈었습니다. 하지만 네. 패소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 한국의 남력 진해에 벚꽃 잔치가 열렸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이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자동차도 기어가고요. 사람도 기어가고 연보랏빛 분홍빛의 벚꽃을 구경하느라 이 진해 도시 전체가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도 아주 유명한 벚꽃길들이 있습니다. 서울에 여의도가 있고요. 경주에는 보문단지가 있는데 이 도시 전체가 벚꽃길이 되는 진해 군항제.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전국 최고의 벚꽃 축제장으로 꼽힙니다. 올해 한국의 날씨가 좀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이 더웠습니다. 지금도 봄 기온이 좀 높은 편인 곳이 많은데요. 이 진해 벚꽃이 좀 빨리 펴서 축제가 오늘부터 시작됐는데 지금 만개한 벚꽃이 아주 화려하게 펼쳐져 있다고 합니다.
네.
며칠 전부터 벌써 한국 사람들이 SNS 메시지를 통해서 벚꽃을 알리는 소식 또 사진들을 그 퍼뜨리고 있고요. 주말을 앞둔 오늘 전국 각지에서 찾아간 나들이객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진해 벚꽃축제 한 해 평균 한 300만 명 정도가 진해를 찾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진해 벚꽃축제는 군항제라는 이름으로도 유명한데요. 다른 지역의 벚꽃축제와는 특별한 점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진해에 벚나무가 심어진 게 그 일제강점기 때라고 합니다. 100년이 더 된 거죠.
네.
당시 군항구가 건설됐는데 도심 이하용으로 벚나무를 많이 심었답니다. 광복 후에 진해 사람들이 이 벚나무를 일제 잔재로 생각하고 대거 잘라냈는데요. 1960년대 들어와서 식물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일본산이 아니고 제주산이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벚나무를 심는 운동이 시작됐고 도시 전체가 벚꽃의 도시가 된 건데요. 최소 60년, 길게는 100년도 넘는 이 왕벚나무가 꽃을 피울 때 장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답습니다.
자, 진해의 벚꽃, 뭐 눈에 선한데요.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이슬람 수니파 무장세력 ISIL이 이라크와 시리아의 영토를 장악하면서 중동에 큰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ISIL에 맞서 싸우고 있는 여러 세력 가운데는 쿠르드족이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쿠르드족이 어떤 부족인지 또 왜 이들은 ISIL에 대항하고 있는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VOA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VOA 한국어 서비스의 모든 기사와 방송을 여러분의 손 안에 전해드립니다. 또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는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립니다.